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겠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에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야일 라피드 이스라엘 임시총리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해법을 다시 한번 강조한 가운데 라피드 임시총리는 말로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계속해서 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외교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피드 임시총리는 말로서는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며 외교는 그들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자유세계가 무력을 사용할 것임을 이란이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라피드 임시총리는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우리는 영원히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영내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 통신에 따르면 이날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이 영내와 세계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가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은 노르트스트림 1 발트해 가스관의 계속적인 가동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즈프롬은 13일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앞서 수리를 위해 캐나다에 보낸 터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스프롬은 현재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인 캐나다로부터 가스터빈 설치를 맡은 독일 지멘스사가 포르투바야 가압기지로 보낼 가스터빈 엔진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문서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스프롬은 향후 가스관의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앞서 고장난 가스터빈이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며 돌려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가스프롬 측은 지난달 중순 이래 발트해를 통해 독일로 들어가는 가스를 처음에는 이전 공급량의 60%, 나중에는 40%까지 대폭 줄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터키, 유엔이 13일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보장하기 위한 합동 조정센터 개설에 합의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각 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엔의 후원 아래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합동조정센터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는 이스탄불에 위치할 예정으로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행과 연계한 일반적인 감시와 조정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르마크 실장은 말했습니다. 영국 보수당 총리 후보 선거가 2차 투표까지 치러진 가운데 14일 후보가 5명으로 압축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살아남은 6명의 후보 가운데 이날 투표에서 보수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27표를 얻은 수엘라 브레이버먼 법무상이 최저 득표수를 기록하며 탈락했습니다.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은 101표를 얻어 1차 투표에 이어 두 번 연속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어 페니 모던트 부장관이 83표,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이 64표를 얻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케미 베디너크 전 평등 담당 부장관과 톰 투겐트라트 하원 외교위원장이 2차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이어지는 선거는 영국 보수당의 차기 대표를 뽑는 선거지만 내각제인 영국에선 당 대표가 총리직에 오르게 되는 만큼 총리를 뽑는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3일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스가 개발 중인 서로 다른 두 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극초음속 무기의 한 종류인 공중발사 신속대응 무기의 로켓 추진체를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 등 영국 예외국은 오퍼레이셔널 파이어즈로 불리는 지상발사체계의 첫 실험을 뉴멕시코에 소재한 화이트샌즈 미사일 실험장에서 실시해 성공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풍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처음으로 최첨단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된 연합비행훈련을 한반도에서 펼쳤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미 본토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다영역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동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처음으로 최첨단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된 연합 비행훈련을 한반도에서 펼쳤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한국 내 임무 공역에서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포함한 다수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연합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국 공군이 14일 밝혔습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가상의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공격 편대군과 방어 제공, 긴급 항공 차단 등 항공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의 F-35A가 도입된 후 양국 F-35A가 함께 참가하는 첫 연합훈련으로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F-35A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엔 미 공군의 F-35A, F-16 그리고 한국 측 F-35A와 F-15K, KF-16, FA-50 등 총 30여 대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스텔스 전력의 최첨단 5세대 전투기 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4세대와 5세대 연합전력의 통합 운용 능력도 강화하는 효과를 노린 훈련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공군은 앞서 이번 훈련을 위해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 소속 F-35A 전투기 6대를 지난 5일 한반도에 전개했습니다. 미 공군 F-35A의 한반도 전개가 공개된 건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F-35A는 F-22 랩터와 함께 현존 세계 최강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최고속도 마하 1.6의 이 기종은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어 다른 전투기 지원 없이도 적 레이더망을 피해 목표물을 선별 타격할 수 있습니다. 8톤이 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전자전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F-35A는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 추적하고 격파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이번 훈련은 올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모두 21차례 무력 시위를 벌였고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전력이 언제든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군 자체도 F-35A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들이 같이 모여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면은 북한의 뭐 방공망 제압은 물론 주요 시설 혹은 지휘부까지도 모두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군은 미국으로부터 F-35A를 40대 구입해 실전 배치했고 내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20대 정도 추가 도입할 방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방발전 전람회 기념연설 당시 한국군의 군비 현대화 시도가 도를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고 있다며 F-35A 전투기 도입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입니다.
북한이 지금 전략무기다, 전술무기다 해서 미사일 중심으로 굉장히 공격력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반면에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을 북한과 한미 간의 능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자기네들의 취약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번 훈련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핵과 재래식 그리고 미사일 방어 등의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을 확인했고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미한 군 당국의 후속 협의를 통해 이번에 F-35A가 전개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문재인 전임 정부에선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F-35A를 처음 도입하면서 이를 공개하기를 꺼려했지만 윤석열 새 정부는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이를 적극 공개하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F-35A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꺼내고 한다는 것은 북한과의 어떤 협상을 끊은 유지하되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대북 억제 전력은 앞으로 더 공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고 그래서 F-35A 추가 도입도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20대가 추가 도입도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도발 등에 따라 향후 미군의 다양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연합 비행훈련은 미한이 사실상 북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라며 향후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35는 사실 비행이라도 북한이 포착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리에 이것을 공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 역시 여기에 대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사포 발사나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동해안 축선 작전지도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양측이 사실은 상호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옥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미한 연합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미국 측의 우려가 컸다며 미국은 단순히 대북 억제 차원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작전 역량 향상을 위해 한국과의 합동훈련을 다양한 수준에서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미 본토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연합훈련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한동맹이 내린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북한이 최근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것에 대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모든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장거리 방사포 시스템을 시험했다는 북한의 성명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의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13일 한국 군 당국이 11일 북한의 방사포 추정 항적을 포착했다고 보도하며 북한이 서해상으로 구경 240mm 이하의 재래식 방사포를 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전날인 10일 오후에도 방사포 두 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편 메이너스 대변인은 다음 달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지금 당장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도 우리는 정책상 계획되거나 시행된 연합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웨슬리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13일 미한 연합훈련 시기와 규모에 대한 VOA의 질의에 연합훈련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됐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헤이즈 대변인은 다만 주한미군은 훈련은 모든 전문적인 병력의 준비태세와 숙련도 신뢰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연합훈련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한동맹이 내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올 후반기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은 다음 달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될 전망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연합대비태세 점검과 확립 차원에서 이번 후반기 연합훈련에 야외 실기동 훈련 FTX를 포함할지를 놓고 미한 군 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한 동맹이 다영역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동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언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13일 미한동맹의 역할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이날 한국의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미한동맹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북한인 한국뿐 아니라 역내 파트너국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라케머라 사령관은 이런 배경을 고려해 양자관계에 집중한 우리 미한동맹을 다영역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그런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동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미한 양자동맹뿐 아니라 주변 파트너국과 다른 동맹국도 포함하는 연합이 중요하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적 조언은 미한동맹이 연합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연시만에서는 안 되는 것이 동맹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만큼 단순 유지가 아니라 계속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위협과 관련해서는 핵폭발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고려하지만 북한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미한일 3국 간 협력도 강조하며 이는 동북아시아 내 안정과 평화,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철수도 받겠지만 유사시 한반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비전 투원이 후송돼야 할 텐데 이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라케머라 사령관은 현재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도 하고 있지만 육해공군의 야전 훈련 여건도 보장해야 한다며 공중, 해상, 지상, 사이버, 우주 등 다영역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라케머라 사령관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세계 질서를 추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마저 현재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에서 이득을 봤다며 그들도 우리가 지키려는 국제 질서의 수혜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라케머라 사령관은 이날 강연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선 북한의 핵실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가을 예정된 중국의 주요 정치 행사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해 북한이 7차 핵실험 시기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할 수도 있고 몇 주일 후 혹은 올해 안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다고 라케머라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이어 이 같은 북한의 위협 속에 전투 준비 태세가 미한 동맹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호주에 순환 배치된 미국 장거리 폭격기 B-2가 영내 모든 잠재적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향상시킨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2일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2 스프릿이 인도태평양 작전지역인 호주 엠벌리 공군기지에 최근 배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순환 배치의 일부로 호주에 배치된 B-2 폭격기는 미국과 호주의 군사협정에 따른 강화된 협력 구상을 지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합동과 다자간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잠재적 위기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향상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도는 경쟁자의 모든 영향력이나 침략을 억지 저지하고 지배하는 태평양 공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 공군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는 동맹 파트너 합동군과 함께 훈련 임무와 전략적 억제 임무 수행을 위해 B-2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주에 배치된 B-2 폭격기가 북한과 중국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한 보다 큰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며 다른 국가의 행동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폭격기 태스크포스는 세계 각지와 미 본토에서 다양한 기종의 폭격기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진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0일 보도자료에서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제509 폭격비행단 소속 B-2 스프릿 폭격기들이 태평양 공군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호주 엠벌리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2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핵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B-2 B2는 두 명의 조종사가 탑승 가능하며 암속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날개 길이는 52.1m, 기체 길이는 20.9m로 최대 이륙 중량은 152,634kg, 무기 탑재량은 18,144km에 이르며 유도폭탄 또는 핵폭탄 같은 재래식 무기와 원자 핵무기 모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3일 VOA에 B2 폭격기는 북한의 대공방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북한의 거의 모든 목표물에 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B2의 핵심 임무는 핵무기를 운반하는 데 있다고 베넷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따라서 핵무기를 더 이상 운반할 수 없는 B1 대신 B2를 배치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BNN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한 새 규정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토의 규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04표로 채택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집행 지침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날부터 본회의 토의에 붙여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담긴 내용으로 본회의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각 조항과 수정안은 본회의 토의와 표결을 통해 채택돼야 최종안에 포함됩니다.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안보 관여에 중요한 지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은 한반도를 안정화할 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매년 국방수권법에 의회의 예산권을 활용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포함했던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의회의 인식조항으로 관련 규정을 대체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본회의 심의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관련 규정입니다. 하원 군사위는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3월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새 규정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했습니다.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에는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 대한 진전 상황도 포함돼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관련 규정은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공화당의 조윌슨 하원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밖에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미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새 규정도 담겼습니다. 이번 본회의 심의에선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미국 이상가족 상봉 촉구 조항과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토록 하는 규정 포함 여부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이 제출한 미국 이상가족 관련 조항은 국무장관이 한국 당국자들과 협의해 화상 방식 등 미북 이상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해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미국 내 한인 지역사회 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이 제출한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 제공 허용 규정과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의원 등 20여 명의 하원 의원이 제출한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의 공훈을 재조명하는 초당적 결의안도 본회의 심의에 올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공로를 세운 로이스 윌리엄스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수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북한 등 적국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수정안과 북한 등 적국이 소유한 회사와 미국의 항만 운용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은 세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심의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상원의 법안과 조율될 최종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최근 500호 건물 주변에서 새롭게 포착된 굴착 움직임은 핵폐기물 추가 보관을 위한 증축이나 보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울리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3일 VOA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냉각수 배출이 관측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 this sector, most likely the reactor is operating. This is what it means. When it's operating, it will...
하이노넨 연구원은 원자로를 식히는 역할을 하는 냉각수의 배출은 원자로가 가동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연소시킨 뒤 사용 후 핵연료, 즉 폐연료봉을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재처리하면 새로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며 원자로 가동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핵 억지력 확장과 개선을 원하는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need plutonium. They have said it in public that they want to improve and expand.
또한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열 핵무기, 즉 수소폭탄 실험 등 추가 핵실험을 전제로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로를 가동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시설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는 북한 특성상 삼중수소를 얻으려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해당 원자로에서 소량의 삼중수소 생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최근 북한에 내린 지난 수주간의 폭우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도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축적된 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f they are built properly, no problem. People when they build nuclear installations, they take all the
into account. 연구원은 핵시설을 건설할 때 폭우나 홍수 등 극한의 기후 조건을 고려한다면서 제대로 지으면 이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우나 홍수가 원자로 등 다른 핵시설 운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수십 년간의 교훈을 통해 북한은 이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켰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의 방사화학 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약간의 연기와 그림자가 포착된 것은 향후 있을 핵연료 재처리와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준비작업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루토늄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핵폐기물 저장시설로 알려진 500호 건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all those waste you need to take care. You cannot put them in the environment, so you need to put this to the.
하이노넨 연구원은 그런 측면에서 최근 500호 건물 주변에서 새롭게 포착된 굴착 움직임은 핵폐기물 추가 보관을 위한 증축이나 보수 정황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잇단 폭우에도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8로스는 최근 촬영된 민간 위성 사진을 토대로 관찰한 결과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3개월 연속 냉각수 배출이 지속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영변 핵시설 방사화학 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소량의 연기와 그림자가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소에서 이 같은 연기 배출이 관찰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시설로 알려진 500호 건물 주변에서 최근 새로운 굴착 활동이 관측된 것은 영변에서 핵 관련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굴착 활동은 방사능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을 개조하거나 증축 또는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활동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한국에서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무역 장벽을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미한 협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새 정부와 미한 공동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고 양국의 경제, 기술, 안보 협력을 위한 무역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난 5일부터 7일 한국을 방문해 정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우선순위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 중 무역 장벽을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두 나라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늘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고위관리는 물론 기업 대표들과도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가 의회에서 영향력 있는 정책 해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초선인 영김 의원은 의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북한 인권법안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행정부에 촉구하고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법안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거듭 촉구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국제법상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민간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촉구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13일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리플루망 원칙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농리플루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19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으로도 불립니다. 국제 MST는 이어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도 이날 VOA에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임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들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들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센터는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면서 동시에 살인 또한 용납할 수 없으며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 아래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증거는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기본적인 권리 박탈은 부시센터의 원칙과 공약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도 이번 사건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12일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강제 송환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실은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포함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유엔 총회에서 EU가 주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일반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EU는 계속 즉결 처형과 다른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한국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습니다. 당시 이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한국 해경은 지난달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습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4일 이 사건의 진상 책임 규명을 위해 유엔의 협조를 진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대체로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가 작성한다며 초안이 완성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캐나다 민간단체가 탈북민의 재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캐나다 난민당국이 일부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원 확인 등 입국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탈북민의 캐나다 재정착과 관련해 입국 자격 요건을 갖춘 일부 탈북 여성 등에 대한 재정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대변인실은 13일 현지 대북인권단체 한보이스가 운영하는 탈북민 재정착을 위한 첫 민간지원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정부는 박해를 피해 고국 밖에 있으면서 보호가 필요하고 영구적이거나 지속적인 해결책이 없는, 즉 그들이 현지에 있는 곳에 머물 수 없는 경우 난민들을 재정착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난민시민부 장관은 해당 부처가 특정 북한인 사례를 고려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공정책에 따라 북한 밖에 있는 특정 북한 여성들과 그의 가족 등 일부에 대한 캐나다 재정착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선 한보이스가 해당 사례를 신청하면 IRCC가 이를 심사할 것이라며 신청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보건, 범죄, 신원 확인 등을 비롯한 캐나다 입국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보이스는 이들이 캐나다에 도착한 첫 1년 동안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보이스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와 공식 협약을 맺어 정부의 행정지원 속에 2년 안에 태국 등 경유지에서 탈북민 5가족을 수용해 캐나다 시민사회가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1979년 세계 최초로 국가가 아닌 시민들이 난민을 후원하는 민간 난민 후원 프로그램 PSR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전으로 인한 난민, 이른바 보트 피플 등 11만 명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종교단체 등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이 난민 후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 보이스의 계획도 이 프로그램을 탈북 난민에 적용한 것입니다. 캐나다가 이를 통해 탈북민을 수용하면 민간의 도움으로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최초 사례가 됩니다. 현재 탈북민의 특수지위를 인정해 자국에 수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등 극히 일부입니다. 캐나다는 2010년대 초반 탈북민들의 재정착지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2월 캐나다 정부가 난민 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 지정국 제도를 도입했고 2013년 5월 31일부터 한국에 적용하면서 캐나다에 정착하는 탈북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제도에 따라 한국 정부에 탈북민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한국을 거쳐온 탈북민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이 공개되자 탈북민 사회는 충격과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아닌 한국 정부에 의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탈북민들은 북한 어민 두 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진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티머시 조 씨는 13일 VOA와의 통화에서 사진을 처음 접한 후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그 모습이 포착됐잖아요, 카메라 안에.
그렇죠.
이게 특히 북송을 경험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 사진 자체가 지금.
조 씨는 차마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되살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몽골 국경을 넘으려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당했습니다. 손과 발에 족쇄가 채워진 채 사흘간 버스에 실려 북한 접경에 중국 툼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조 씨는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인계되는 순간 탈북 어민들의 공포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두려움이 굉장해요. 저도 당시 다리를 건너서 북송되는데 그때는 바지 오줌을 다 샀어요.
한국통일부는 12일 국회 요구로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어민들은 인계 당시 군사 분계선에 북한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며 주저앉아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김두현 씨는 13일 VOA에 그동안 중국에 의해 자행된 북한 주민 인권 유린이 한국 정부에 의해 벌어진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강제 북송이라면 중국 정부에서만 이루어진 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 정부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
그러면서 북송된 어민들이 현재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말했습니다.
가면은 무조건 이건 처단 대상인 거예요. 그 정도면은 너 간 것도 모자란데 안 오겠다고 발버둥 치기까지 하고, 이건 완전히 조국 배반자. 이 사람들은 살아 있을 가능성이 거의 0예요.
또 다른 미국 거주 탈북민 김마태 씨는 이번 사건이 치떨리는 만행이라며 탈북민 사회는 전임 한국 정부 아래서 이런 사태를 우려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정치적인 그런 구실로 인해서 도로 북한으로 보내진 걸 할까봐 상당히 우려인 게 아니에요. 전체 탈북민들 자체가 원래.
김 씨는 이번 강제 북송으로 인해 탈북을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이 움츠러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안에서는 그들이 돌아온 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안 생각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탈북민들은 북송된 어민들이 흉악범이라는 전임 한국 정부의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북한 어선 귀순 당시 해당 어민들이 상관의 가혹행위에 앙심을 품고 선장과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두현 씨는 체제와 권위에 대한 복종이 몸에 밴 북한 사회에서 상관에게 불만이 있어 16명이나 죽였다는 것은 날조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구심에 사비를 들여 어민들이 출항한 함경북도 김책 씨의 중개인을 보내고 수소문했지만 주민 16명이나 죽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이거는 진짜 북한 역사의 흉악범죄도 이런 흉악범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또한 탈북민들은 설령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북송할 게 아니라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진단 등 현지 상황과 관련한 세계보건기구 문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북한 내 보건 상황을 우려하며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13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 실태 파악을 위한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최근 발열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고 있다는 북한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E의 서면 질의에 WHO는 평양에 있는 현지 직원을 통해 발열 사례의 정의와 진단 방법, 관리 절차 등 더 많은 정보를 북한 보건성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북한이 황해남도 해주시 등에 코로나 외에 또 다른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WHO는 설사질환 사례에 대해 보건성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장질환 전염병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현지 직원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의 기존 보건 시스템으로 현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보건 시스템의 과부하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국영 매체에 보도된 사례 수를 고려할 때 비슷한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검사 능력과 병원에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WHO는 계속 북한 당국의 의약품과 같은 물품의 공급 재개를 위해 국경을 다시 열고 북한에 대한 기술 지원 재개를 위해 국제 인력 복귀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WHO는 현지 직원에게 원격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중국에 멈춰있는 물자와 의약품의 선적을 우선시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고 있다고 살바도르 소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12일 신종 코로나 발병 사례를 처음으로 인정한 지 9일 만에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에는 더욱 빠르게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진단 검사기 등 전반적인 의약품 부족과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북한의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HO도 앞서 지난달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 적절한 분석 제공이 매우 어렵다면서도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1도, 낮 39도, 양덕 아침 19도, 낮 28도, 신의주 아침 21도, 낮 30도, 구성 아침 20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 27도, 강계 아침 19도, 낮 26도, 희천 아침 21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30도, 개성 아침 21도, 낮 30도, 사리원 아침 21도, 낮 30도, 신계 아침 20도, 낮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1도, 낮 30도, 장전 아침 20도, 낮 29도, 평강 아침 18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9도, 낮 29도, 장진 아침 14도, 낮 22도, 청진 아침 19도, 낮 23도, 김책 아침 19도, 낮 2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6도, 낮 25도, 김영권 아침 12도, 낮 22도, 삼지연 아침 12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15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캄보디아 당국이 6월 14일 캄보디아계 미국인인 테어리생 변호사를 비롯해 60여 명에 대해 유죄 판결한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죄 판결을 받은 많은 반대파 인사들은 대부분 이미 해산된 국가구호당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그동안 반대파에 대해 위협과 기소를 해왔는데 다시금 그런 패턴이 반복된 것입니다. 테어리생 변호사는 반역죄로 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5년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테어리생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자신은 이런 엉터리 판결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악명 높은 캄보디아 감옥에 정치적인 이유로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나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신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테어리생 변호사는 나는 내 양심에 따라 또 자유와 정의의 신념에 따라 그 대가를 감옥에서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주재 패트릭 머피 미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테어리생 변호사에 대한 판결에 크게 우려한다며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반대파에 대한 관용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머피 대사는 우리는 캄보디아 당국에게 테어리생 변호사와 다른 수감된 인권운동가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를 37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크메르 루즈가 패배한 이후 1980년대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국가구호당은 훈센 총리의 최대 반대파 정당으로 2018년 선거를 앞두고 법원 판결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테어리생 변호사와 다른 피고인들은 2019년 망명해 있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기소됐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캄보디아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지도자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캄보디아 당국에게 테어리생 변호사를 비롯해 모든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결사의 자유 등 캄보디아 헌법과 국제적인 약속에 따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캄보디아 국민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미국은 캄보디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겠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야일 라피드 이스라엘 임시총리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해법을 다시 한번 강조한 가운데 라피드 임시총리는 말로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계속해서 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외교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피드 임시총리는 말로서는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며 외교는 이란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자유세계가 무력을 사용할 것임을 이란이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라피드 임시총리는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영내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날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이 영내와 세계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가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순방 중 첫 기착지인 이스라엘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열린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임시총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는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데 침묵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이유는 다만 이보다 더 크다며 이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과 관련해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의 회담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일 이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의 암살 배후로 왕세자가 지목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를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암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시각은 절대적으로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있을 회담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돕고 예멘의 휴전을 지원하며 사우디의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을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영국 보수당 총리 후보 선거가 2차 투표까지 치러진 가운데 14일 후보가 5명으로 압축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살아남은 6명의 후보 가운데 이날 투표에서 보수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27표를 얻은 수엘라 브레이버먼 법무상이 최저 득표수를 기록하며 탈락했습니다.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은 101표를 얻어 1차 투표에 이어 두 번 연속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어 페니 모던트 부장관이 83표,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이 64표를 얻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케미 베디너크 전 평등 담당 부장관과 톰 트켄트하트 하원 외교위원장이 2차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이어지는 선거는 영국 보수당의 차기 대표를 뽑는 선거지만 내각제인 영국에선 당 대표가 총리직에 오르게 되는 만큼 총리를 뽑는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명의 후보가 남은 가운데 앞으로 최종 2인의 후보가 남을 때까지 투표가 이어지고 각 투표에서 최저 득표를 기록한 후보가 탈락하게 됩니다. 영국의회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의 그레이엄 브래디 위원장은 앞선 발표에서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이달 21일까지 보수당 내 차기 총리 후보 최종 2인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투표는 일반 보수당원에 의한 우편 결선 투표로 선출되고 오는 9월 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터키, 유엔이 13일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수출을 보장하기 위한 합동조정센터 개설에 합의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각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엔의 후원 아래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합동조정센터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는 이스탄불에 위치할 예정으로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행과 연계한 일반적인 감시와 조정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르마크 실장은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바나 트럼프 씨가 14일 숨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밝힌 성명에서 자신의 첫 번째 아내가 뉴욕시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그녀는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우며 대단한 여성이었고 위대하고 영감을 주는 삶을 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